이사야 24번 메시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여호와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고레스로 예표되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6장부터 48장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됨으로부터 해방하는 고레스로 예표되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힘이 없고 쓸모가 없음. 46장 1절, 2절과 5절부터 7절까지에 따르면 바벨론의 우상들은 힘이 없고 쓸모가 없으며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고 장차 오는 포로됨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떠매고 다니는 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46장 1절과 2절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고 말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들 중 하나로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알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대신 그들에게 짐이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그것들을 좋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다소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너희들은 사로잡혀갈 것인데 우상들을 포로된 곳으로 짐처럼 메고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경배자에게는 짐이 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만들도록 격려합니다. 사람이든 교육이든 혹은 회사에서의 높은 지위든 다 우리에게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우상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우리가 메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46장 9절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포로됨은 모든 우상들은 힘이 없고 쓸모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호와 곧 그들의 조상들이 경배했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분 홀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몰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할 것이라는 분이심을 압니다. 원방에서 온 독수리인 이 사람은 고레스로 여호와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열국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독수리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46장은 또한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벌하심. 47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벌하심이 있습니다. 4절은 신원자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8절에 따르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인 바벨론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은 한낮에 홀연히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계속해서 보라, 그들은 촛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바벨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며 그에게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의함과 완악함과 패역함. 48장에서 신언자 이사야는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진리 안에서나 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완고하다고 말하며 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대할 것을 아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여호와는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지혜로운 생각. 48장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지혜로운 생각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그분의 지혜를 행사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여호와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심. 이 장에 계시된 또 다른 것은 고레스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심.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는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사랑하심과 고레스가 여호와의 뜻을 바벨론에 행함. 14절과 15절은 계속해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는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을 사용하신 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여호와의 영을 보내심. 이사야 48장 16절 하반절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심. 48장에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합니다. 20절과 21절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22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로 그 장을 결론짓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의 국가를 지칭할 뿐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두 방면의 바벨론을 보는데 그것은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방면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인 로마시를 상징하는 물질적인 외형의 방면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는 BC 40년경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와 군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로마는 하나님의 경륜을 좌절시키는 실제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둔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좌절을 이기고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3세기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부활 능력 안에서 아주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 후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는 그 당시 교회 인도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분쟁을 이용하였으며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니케아 신조를 산출했는데 그것은 천주교와 주도적인 많은 교파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행했던 것은 정치와 종교의 야합인 로마주의 형성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주의는 정치가 종교를 침략한 것의 산물이며 정치와 종교가 죄악된 방식으로 결혼한 것의 산물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음녀가 되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AD 590년까지 교황 제도는 완전히 확립되었으며 바벨론은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 모두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은 종교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오늘날 바벨론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된 것을 예표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바벨론 종교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가톨릭 안에서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두 방면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